자신들도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신천지의 활약상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얼마나 엽기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초상식적인지를,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인데, 제가 보통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신천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굉장하죠. 저건 서울의 어느 광장인 모양인데, 저기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신천지의 무슨 신학원인가 졸업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은 사뭇 달라 보이지만은 주먹을 쓰는 폭력 집단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정직한 땀의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짓누르고 빼앗거나 심리적 종교적으로 속여서 또 다른 협박을 통해서 금품이나 노동력을 갈취하지요.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주나 두목을 신격화하거나 신비한 존재로 만듭니다. 17대1로 싸워서 뭐 이겼다느니, 또 하나님 까불지마 나한테 죽어, 이건 사이비 종교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그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까불어, 까불면 죽는다, 이건 정말로 엽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수를 표방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보수교단의 목사들 중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회개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라고 하는 벌레를 집어 넣어서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조폭들이나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그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군대보다 더 상명하복, 철저한 복종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주나 두목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제한적이지요. 최측근이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오르려면 비정상적인 충성이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는 큰 특징인데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형님이 시켰다는데 닥치고 돌격이지 여기에 무슨 질문이 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겠습니까? 질문이 없는 일방적인 맹종만 있는 것이지요. 종교적 망상만이 거기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일반 교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는 그러면 크게 다릅니까? 신사참배, 그리고 아들에게 대형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결정하는 세습 합법화, 동성애자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하는 것, 이런 일들이 교단의 이름으로 결정된다면 교회된 성도들은 질문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택도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 훌륭한 믿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미국 땅에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 서부에서 이미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당회가 모여서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처럼 우리 공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폐쇄로 결정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믿음 없는 것들, 새로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지 못하게 해야 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각별한 조심과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그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질문이 끝이 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참 저 너머의 천국에 가면 주님께 질문할 것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복음서 및 성경에 나오는 약 한 4,500개 정도의 contradiction,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너머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고 지혜롭게 그것이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지식, 그리고 질문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못하는 궁금한 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진리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고로 지속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고 가르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하고 진리적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되어진 복음은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라고 시험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나하고 같이 그리고 내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묻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혹은 메시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기도 하시고 또 엉뚱한 일을 벌이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계급에 속한 사람들 혹은 권력자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시는 등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엉뚱한 존재이셨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문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누구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인 것 같습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건지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한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를 짜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난받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이 마치 먹고 싶네요. 우리 겨울에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드시던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 뭐니 뭐니 해도 호빵이죠. 호빵의 밑에 종이로 탁 붙여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빵을 먹을 때 종이로 탁 떼냅니다. 근데 그 붙어있는 그 빵이 아까워가지고 또 이렇게 해로 또 그 맛있는 앙꼬도 있고 빵의 원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는 그 아까워가지고 그거 좀 입으로 떼먹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침을 발라가지고 좀 이따가 그걸 떼먹기도 하고 우리 문혜숙 집사가 알겠습니까? 이국희 집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앙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뜹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간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항변함에 라고 바뀌는데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원래 이런 뜻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야단친다는 뜻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흥분해서 주님이신 선생님을 야단치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요. 선생님이 아이를 책망해야 되지 아이가 선생님을 어떻게 책망하는 겁니까? 아이가 엄마를 책망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책망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망하는 거지 학생이나 아이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책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침 오늘이 3.1절입니다. 제가 목회실에 앉아 있으니까 모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시대요. 제가 마음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딱 맞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냐?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런대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짜게 여기는 나라란.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강대국이 있는데 이 나라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 35년간의 그 식민의 어떤 경험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민족들의 침입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심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중에 어떤 믿음으로 발전되느냐, 구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구원자는 말 타고 오시는 유능한 장군이든지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 구출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였지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언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 왜냐? 그 일은 너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름과 억울함을 갚아주셔야 되는 분이 고난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건져주시는 분은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난을 구출해 주시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도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가난입니다. 그리고 병드는 것이고 사업에 망하는 것이고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대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러한 유사한 편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종교가 이런 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당하기 싫고 가지기 싫은 것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욕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가? 신앙인의 길, 그분의 길을 우리는 제대로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희망과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엉뚱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엉뚱하게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걷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걷는 길에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같이 가자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은 신앙의 세계에도 허다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 그와 같았고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매몰찬 예수님의 무한 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작은 자의 신음에도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초전박사를 내고 계십니다. 예, 이 사탄 같은 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고난을 당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에서 건지려면 그분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를 받는 분이어야, 그래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좀 무리하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견디고 살아온 것, 율법과 성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켰던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어온 그 교리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업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우리가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기만의 각본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베드로에게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각본이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나리오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각본이 없습니까? 우리의 각본대로 안 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심지어 헌금까지 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서 신앙하는 그분이라면, 적어도 그분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맞추고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냐. 베드로에게는 아무리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알아왔고 믿어왔던 것이라도 지금까지 굳게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비추어진 진리로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도 체험한 것이라도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목사님 기도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확 펼쳐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검증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리신 예수님의 선택, 이것은 하늘의 가치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한 외로운 구도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일치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심지어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좀 편안한 길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구도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라면, 구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 답안은 교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장이 되는 것에,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이거나 멋진 대통령이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긴 이들도, 영웅 호걸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겨내신 그분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몸으로 바꾸고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걸 위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하인이거나 그분의 종이거나 그분의 노예이거나 그분의 말을 기계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느냐. 나는 이제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친구가 되어서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걸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대화하겠다. 너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고난으로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답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잘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에게 물을 수가 있고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순종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크고 작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맹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인이나 기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사순주일의 첫 주일이 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나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길에 함께 그를 동지가 되어주고 길을 그를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길을 함께 걷도록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의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길로 함께 걷기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질문과 대답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삼아주신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